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면서 매일 새벽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느끼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 찬양대인지를 날마다 느끼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제 월요일부터 어제 오늘 아침까지 귀한 찬양해 주신 찬양대에도 깊이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내 현실인데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생각해도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상황이나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실망스러운 일들이 마음에 생길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심각한데 방법은 없어 보이고 이 일은 터졌는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고 할 때 우리 저절로 내 마음속에서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해야 좋은가? 무슨 방법이 있나?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나? 라고 두루두루 생각해 보면서 마음에 절망적인 한숨이 쏟아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 탄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처럼 연약한 존재들에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때때로 탄식하셨다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탄식하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잠언 29장 2절 말씀 보시면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이 마음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탄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탄식을 고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이사야 21장 2절 말씀 보시면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이나 51장 10절 말씀 등에도 보시면 슬픔과 탄식이 내 삶에서 달아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슬픔과 탄식이 내 삶에서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사역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도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보시고 적지 않게 마음에 걱정도 하시고 탄식도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하심을 보시고 탄식하셨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완고하게 자기성을 쌓고 살아가는 완악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혀를 내두르시며 탄식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도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러시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현실을 보시고 주님께서 깊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탄식하셨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도 탄식하신다고 그러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우리 현실을 살피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자신의 사정을 살펴보시고 영적인 상황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어찌 사람이 어찌 영혼이 어찌 구원받은 사람이 이럴 수 있나 하고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탄식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고난 중에서 터져나오는 자연스러운 비명일 수도 있고 우리의 처한 인간 현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간 상황을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능력과 사랑으로 쉬지 않고 역사하셔서 그 탄식하는 인간들을 건져내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신령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주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대해서 의논하시고 더 이상 신비할 수 없는, 더 이상 황홀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초막셋을 쭉 함께 삽시다라는 베드로의 제안을 뿌리치시고 주님 3미터로 내려오셨습니다. 3미터에 내려오셔서 처음 만난 사건은 이 사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한 귀신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산 위에 계시고 제자들만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많이 해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아이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를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과 또 시비가 생겼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 보시면 논쟁했다 그랬습니다. 맞다 틀렸다 있다 없다 진짜다 가짜다 하면서 제자들 공박했고 제자들은 거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변명하면서 시비가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던 차 예수님께서 현장에 도착하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사정을 설명하면서 오래전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뿐이 내 자식 놈입니다. 이거 살아야 저도 삽니다. 온갖 노력 다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고쳐달라고 제자님들께 부탁해봤는데 또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4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탄식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책망하시듯이 야단치시듯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들하고 큰 소리를 호통을 치시는 것은 주님의 비명이기도 하고 탄식이기도 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그렇게 비명처럼 탄식으로 그 사람들을 책망하십니까? 첫째는요, 아이의 사정이 너무 급박하고 너무 중증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같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보시면 인간이 어떻게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농락당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풀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때때로 귀신이 와서 진동을 시키면 그 품을 흘리고 쓰러지고 비명을 지르고 몸을 비틀고 도저히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전락할 수 있나. 희망을 품고 용기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고 꿈을 가지고 밝고 명랑하게 성장해 가야 될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시대의 모든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셨고 모든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셨고 악한 영의 지배에 꼼짝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의 아픈 현실을 보셨을 겁니다. 이 아이 하나의 문제가 아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대의 문제이고 그 악한 영에 대해서 거슬려 살아가지 못하는 원수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앞에 굴복당하고 알면서도 고통당하고 내 동댕이 쳐지고 물불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그 시대의 아픔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그 아이의 아버지 문제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 아닙니까?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이 시대가 그렇다, 친구를 잘못 만났어 그렇게 됐다, 선생을 잘못 만났다 온갖 핑계를 다 대지만 결국은 자식의 문제는 아비의 문제, 어미의 문제 아닙니까? 100% 아니라 수백 퍼센트의 책임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애끓는 마음으로 이 아들 붙잡고 너 왜 이러니 너 왜 이러니 정신 차려라고 얼마나 물불에 던져지는 그 아이를 붙잡고 눈물 흘리며 탄식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책임은 내게 있는데 고쳐주고 싶은 생각은 너무나 간절한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통곡이 터져 나오는데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절망감이 찾아오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분야 분야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일은 아비의 책임이고 세상에 단체 단체들마다 책임진 사람이 있고 교회도 책임진 사람이 있고 책임진 사람들이 무능한 겁니다. 책임진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열심히 하고 애타는 가슴 가지고 울부짖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보는데 안 되는 겁니다. 학교 현실도 그렇고 사회 현실도 그렇고 아이들이 마약에 빠져들어가는 그걸 막아낼 방법이 없는 이 사회 문제도 그러하고 온갖 그릇된 세상의 풍조들이 온 세상에 있는 나쁜 것들이 다 나 안에 들어와서 젊은이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우리의 부족함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개탄스럽고 탄식하실 내용입니다. 그런 건 예수님을 더욱 분노하시게 만든 것은 제자들의 무능함이에요. 처음에 그 아이 데리고 왔을 때 큰 소리 쳤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런 귀신 한두 번 쫓아내본 게 아니라고. 그러고 기도했는데 안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9장 6절 말씀 보시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다.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시면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해봤습니다. 주님께로부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받았고 사명도 부여받았고 이미 그런 일에 대한 치유의 경험도 있는 겁니다. 다 해봤습니다. 됐습니다.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현상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런 신비한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보고하면서 격려를 받고 경고도 받고 했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다 해봤습니다. 영화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칭찬받고 박수받고 하는 일 받아 잘 되고 형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겁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이 제자들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큰 소리 칩니다. 온 세상을 다 구원해 낼 수 있는 것처럼 장담합니다. 근데 뭘 합니까? 자꾸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고 생각되고 걱정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현실을 보시면서 아이의 문제도 한심하고 아버지의 무능도 가슴 아프고 그렇게 능력 주시고 많은 걸 경험하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내보내셨는데도 이것밖에 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도 예수님 보신 한심스럽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실망스러운 상황을 가슴에 안고 그 상태가 예수님께는 얼마나 또 상처가 됐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뭘 가르쳤나?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상심이 되셨겠습니까? 그 마음을 다 안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뒤집어 고치십니다. 아이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아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백방으로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이 아비가 주변 사람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의견 저런 조언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처방은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내게로 데려오너라. 이게 해결책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왜 아이들 문제가 심각하고 왜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왜 우리 속에 탄식이 생긴 겁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이 믿음이 식어져가는 게 문제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예수 믿는 게 최고다. 좀 신앙 좋은 부모들은 주일에 공부한다고 아이들을 매질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내게로 데려오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 아침에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는 것 이외에 예수 만나는 것 이외에 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 가보라 이 방법 해보라 이렇게 가르쳐라 저렇게 지도해라 말씀하지 않고 내게로 데려오라. 왜입니까? 여기에 해결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예수님 만나야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데려오시는 부모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들, 예수님 만나는 것에 인생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뀝니다.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주님 만났더니 한순간에 해결되는 문제인데 평생을 고생한 겁니다. 아이의 아비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무능한 지도자 와서 예수님께 그럽니다.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히신 예수님이 호통을 치십니다.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때 그 아비가 소리 지르는 말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왜 책임지지 못한 사람이 됐나? 내 십자가를 왜 못 주고 이 쩔쩔매는 상황이 왜 생겼나? 무엇 때문에 내가 무능한 사람이 됐나? 그걸 깨닫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믿음 없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아이의 문제는 뒷문제가 되고 내 믿음 없는 것을 고쳐줘서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만 너무 보지 마시고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매달리지 마시고 믿음 없는 나를 먼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믿음 없는 것을 고쳐주소서라고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오늘 아침 우리 기도 제목이 내게 주신 십자가는 큰데 직분은 영광스러운데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져야 될 책임은 여러 종류인데 무능한 건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구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난 믿습니다. 그런 생각하시죠. 난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믿으시니까 다 나오셔서 기도하시죠. 근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시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도달한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무능한 믿음에서 능력 있는 믿음으로, 내 신앙 겨우 지키는 믿음에서 시대의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에서 출발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고 더 무장해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채소만 먹는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까? 단단한 것도 먹고 소화시키고 내 인생의 짐 때문에 비명지르는 삶이 아니라 한 시대의 책임이라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큰 사명 감당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좋은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문제는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귀신 다 쫓겨나갔는데 우린 전에는 됐는데 지금 왜 안 되느냐. 집에 갔을 때 조용히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왜 안 됩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일 많이 하겠다고 설치는 것보다, 그거 다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기도는 일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사역이고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기도 부족함 때문에 이 현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공통적인 질병, 현대교회의 공통적인 문제, 기도 부족증입니다. 기도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전에 했던 일을 지금 못하는 겁니다. 전에 했던 일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왕년에는 하고 우리가 왕년을 자랑하는데 과거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기도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자랑이 세계 자랑하는 것이 기도만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도 가능했고 역사를 견인한 능력도 생겼고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는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아이들 보고 잔소리를 수없이 하고 마음 졸이고 온갖 노력을 다하기 위해 다 귀한 일이고 다 해야 될 부모의 책임이지만 더 중요한 책임은 기도하는 책임이에요. 어떤 교회 전도사님이, 서울대 출신의 전도사님이 계셨대요. 고등부 엄마, 고등부를 가르치는데 고등부 엄마들이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 그거 묻지 않고 전도사님 어떻게 서울대 가셨나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거 가르쳐 준다고 다 모이라고 그랬답니다. 엄마들이 가다가 왔어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전도사님이 그랬답니다. 제가 서울대 간 거는요 우리 어머니가 죽으라고 기도해서 갔습니다. 그 한마디를 가르쳤대요. 그 다음부터 그 엄마들이 죽으라고 기도했는지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죽으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합니다. 죽으라고 기도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돼야 돼요. 이 기도 부족증이 가져오는 병폐들이 얼마나 큽니까?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능력 믿고 기도하는 교회로 돌아가고 기도하는 성도로 돌아가고 기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데려오라. 믿는 사람 믿음 좀 가져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갑시다. 분명히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합시다. 이 방법이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것도 아니고 가진 것만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의 결심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께로 가게 하시고 믿음 더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 많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사가 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물러가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모든 현상들은 사라지고 악한 영들의 권세는 쫓겨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만 충만케 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